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향하는 대규모 러시아군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위성업체 맥사가 지난달 28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60km에 달하는 러시아군 탱크와 대포, 연료트럭 등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해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안톤 제라신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이른 하르키우 중심부에서 로켓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헤라센코 부자관은 로켓 공격으로 인한 잔해를 치우고 있으며 더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와 중립화를 휴전 조건으로 거듭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휴전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을 무조건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립적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서구의 경제 제재로 인한 현금 부족 등을 우려해 은행 앞에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 국민들이 돈을 빼기 위해 은행에 길게 줄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안에서뿐 아니라 일부 중부 유럽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도 러시아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오름에 따라 앞다퉈 돈을 인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서방 측의 제재 발표 이후 약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8일 루블화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고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을 중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가 받는 경제적 영향이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두 곳의 전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달 28일 한 회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는 매우 어렵고 또 값비싸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세미나에서 과거 미국은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기간을 포함해 동시에 두 곳의 전장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장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 안에서는 인도태평양 관여에 관련한 모든 요소를 계속 이어가려는 인식과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유가 급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약 6천만 배럴에 해당하는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3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방출하고 동맹국들도 3천만 배럴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이 문제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IEA 측도 긴급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 장관들이 전략유 방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5달러를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이 1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뮬렌 전 합창의장, 메건 오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과 에번 메데이로스 등 5명의 대표단이 이날 타이베이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단을 임명했다고 밝힌 뒤에 이번 방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타이완과 미국 간 협력과 의견 교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 등 러시아의 주요 정부 인사들에 수여한 올림픽 훈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 스포츠 연맹에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의 선수와 관리자들을 국제 경기에 초대하지도 말고 또 참가 허용도 말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둔 상황으로 올림픽 기간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한 휴전결의 위반과 또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올림픽 헌장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한 특별 결정이라는 것이 IOC 집행위원회의 성명입니다. 만약 특별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는 러시아나 벨라루스는 선수든 국민이든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나 국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중립지역에서 중립팀의 이름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세계 축구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러시아와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세계 축구연맹 FIFA와 유럽 축구연맹은 3월에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 폴란드전과 또 7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럽 선수권 대회에 러시아 여자 대표팀의 출전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고요. 유럽 축구 연맹은 또 대회 주요 후원 기업인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과의 한 해 5천만 달러 상당의 파트너십 계약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와 양강도, 장진 지역으로만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한때 눈예보도 있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또 낮부터 강한 바람이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과 장전의 아침 최저가 영하 16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15도, 중강 영하 13도고요. 함흥이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4도, 평양과 개성이 영하 5도가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청진이 영하 3도, 원산 장전 0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 영하 2도까지 오르고요. 나머지 지역 모두 영상권입니다. 희산이 4도, 청진 6도, 중강 7도, 평양의 낮 최고가 8도고요. 개성이 9도, 신의주 10도입니다. 원산, 장전, 함흥 낮 최고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고 먼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엿새째를 맞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황과 양국 간의 협상 소식,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과 유엔 특별 긴급총회 등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수십억 명이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새 유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엿새째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러시아가 육해공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1일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군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황이 어떻습니까?
네,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군수 차량 등으로 이뤄진 긴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BOA는 이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지명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나 키이프가 아니라 키이우로 바꿔 부릅니다. 한편 미국 인공위성 업체인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서부에서 시작된 이 군 호송 행렬이 길이가 6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군 행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맥사 측 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전만 해도 이 호송 차량의 길이는 약 27킬로미터였는데요. 오후에는 64킬로미터 이상 늘었습니다. 맥사 측 대변인은 호송대가 크유 도심에서 약 25km 떨어진 안토노프 공군기지부터 우크라이나 북서쪽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수도 크유를 향해서 조금 더 진군을 한 거네요.
네, 러시아군은 크유 외곽까지 빠르게 진군했지만 약 30km부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날 대비 5km 이상 진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네. 자,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지역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 근처 이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집중 목표물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며칠째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통행 금지가 해제된 지 2시간 만인 오전 8시에도 이 시 정부 청사를 겨냥한 대규모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남부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군에 포위되는 등 이래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군이 결국 참전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래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면서 참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북부에 들어와서 체르니히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간인들의 피해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네, 유엔은 28일까지 적어도 사망자 102명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그린피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많아서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도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8일 하르키우의 여러 주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당해서 어린이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폭격을 당하는 등 민간인 거주 지역에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폭이 아니라 의도적인 주민 살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공격이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자세로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전력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며칠이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두 나라의 회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8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근처 고멜이라는 곳에서 양국 대표단이 만나서 5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다만 양측이 조만간 다시 회담하기로 합의해서 일단 회담이 결렬되는 위기는 피했습니다.
네, 그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목표는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철수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러시아의 목표는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으라는 입장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귀국 후에 협의를 거쳐서 후속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회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회담 내용을 분석한 후에 추가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전쟁을 끝낼 기회가 된다면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러시아의 이 회담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공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군사장비 보급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회담을 앞세워서 시간 끌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총구와 탱크를 겨누면서 하는 대화는 진정한 외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국제사회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28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제재는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러시아 재무부를 겨냥했는데요. 이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요. 미국인들이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것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국은 앞서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도 제재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죠?
네, EU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직접 제재, 스위프트에 대한 러시아 주요 은행 배제, 또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진입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EU는 또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줄곧 그 나토와 더불어서 유럽연합 가입을 타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EU 가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27개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즉각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EU 고위 관리는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UN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총회를 소집했죠.
네, 맞습니다. UN 긴급 특별 총회가 소집된 건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28일에 열린 특별총회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나라는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러시아 행위를 규탄하면서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특별총회 러시아 대표도 있었죠. 이런 국제사회 목소리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독립을 요구하는 돈바스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격을 특별 작전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 거주시설 폭격 등의 보도는 허위고 서방 매체가 거짓 뉴스를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이번 특별총회에서 대러시아 이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한 회원국의 100여 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도출은 이날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총회는 각 회원국의 발언을 모두 청취한 후에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총회 토론은 2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네네. 자,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합류하는 국제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서 러시아 내 일부 서비스와 또 광고 수익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이너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도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쉘사도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지프롬과 합작 투자 계약을 취소하는 등 러시아 압박 대열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UN 보고서가 새로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28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산하의 제2실무그룹이 6차 평가 보고서 WGT 보고서 그리고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발간했습니다. IPCC에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적응,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를 다루는 세 개의 실무그룹이 있는데요. 각 그룹은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이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네, 직전 보고서가 나왔던 8년 전과 비교해서 전 지구적인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한층 악화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자연에 야기한 영향은 이전까지 인식됐던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일부 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멸종됐고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의 진단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최대 60%의 생물종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5도 상승할 때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런 생물종의 멸종은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 약 절반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서식지가 고위도와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고 식물의 3분의 2는 봄철 생육이 빨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건 역시 기후변화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초래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21세기 후반에는 전 지구적으로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최대 15.5%의 수산자원이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벌써 약 40억 명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 상승이 물 부족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오르면 도시 인구 약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걸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온도 상승폭이 2도면 물 부족 도시 인구는 4억 1천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지역에서 자주 폭우가 내리면서 연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는 커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인류의 건강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보고서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수인성 전염병이나 기타 전염병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극심한 더위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젊은 층, 노년층,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특히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보고서는 하루빨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변하고 있는 기후 환경에 맞춘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지구 토론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경제 문제 등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는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밤 9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약 20명의 내각 그리고 연방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 신년 국정연설이라는 이 타이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취임한 게 작년인데요. 왜 올해가 예. 첫 번째 신년 국정연설이 되는 겁니까?
예, 미국 대통령의 첫 공식 국정연설은 취임 후 다음 해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작년 4월 28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긴 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연설은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는데요. 백악관은 코로나 대응에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첫 연설을 4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고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장 참석 인원도 크게 제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 1주년이 훌쩍 지나서 드디어 첫 국정연설을 하게 됐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 어떤 주제를 잡았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그리고 경제가 이번 국정연설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국제적 사안이죠?
맞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세계를 직결하기 위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들이 언급될까요?
예, 사키 대변인은 동맹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키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경제와 미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정연설에서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연설을 한 바가 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주 세 차례 관련 연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냉담한 반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이 노먼 온스테인 선임연구원은 VOA에 국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는 보통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보수 방송 진행자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의회 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와 비교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 여론조사기관 이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에 네. 대한 지지율 그렇게 좋지 않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네네. 지지도는 57%에 달했는데요. 지난 2월 중순 갤럽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1%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 얘기로 돌아보죠. 이번 국정 연설에서 다루게 될 국내 현안,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경제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 계획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제러미 수리 역사학자는 대통령은 보통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설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내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리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인플레이션 문제는 공급망 정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곧도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경제 구상도 밝힐까요?
예, 정부 관계자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네 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는 미국산 제품 생산 증대와 공급망 강화, 소비재 가격 인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 경쟁 지원, 그리고 보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장벽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지금 의사당 인근의 보안이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의회 경찰은 앞서 의사당 건물 주위에 철제 보안 펜스가 설치된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주 방위군의 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하는 일이 있은 후 의사당 경계가 더 엄격해졌고요. 게다가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대가 워싱턴 DC로 직결하면서 보안 수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의사당을 겨냥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인데요. 어린이들의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이 감염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는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뉴욕주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5세에서 11세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원래 백신이라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화이자 백신은 접종 후 몇 개월 뒤부터 서서히 효력이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서는 접종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효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수치로 보면 그 정도가 좀 명확해지겠네요.
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었던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12세에서 17세 어린이 85만여 명, 그리고 5세에서 11세 36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자, 이 기간에 12세에서 17세 감염 예방 효과는 66%에서 51%로 조금 낮아졌지만 5세에서 11세는 68%에서 12%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연령대 감염 예방률 변화가 너무 큰데요?
예, 연구진은 특히 연령대 경계에 있는 11세와 12세 사이가 극명한 데 주목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백신의 효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 대해 백신 투여분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은 성인 투여량 30마이크로그램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도록 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이끈 뉴욕주 보건국의 일라이 로젠버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의 투여량과 획수 그리고 시점 등에 관해 더 자료를 모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아무래도 백신을 꺼렸던 부모들은 더 백신을 기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뉴욕타임스 신문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해당 연령 백신이 이 중증 위험도를 낮추는 데는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12세에서 17세 경우 이번 예방 효과가 85%에서 73%로 떨어졌는데요.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이번 예방 효과는 100%에서 48%로 떨어지면서 감염 예방률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백신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마스크 착용인데요. 자,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내놓은 뒤에 이 마스크를 벗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8일 연방정부 직원들과 연방 건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시설은 코로나 위험 중간 또는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교들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기로 했다고요?
예, 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워싱턴 주가 3월 11일 기해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는 2024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 CPAC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 행사 참석자들 가운데 2,500명 이상이 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59%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라는 게 매년 열리는 최대 보수 진영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해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이 행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55%가 다음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가 더 오른 겁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견고하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진영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나온 다른 항목에 대한 응답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자, 응답자의 85%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발족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국력에 중요한 힘을 보탤 공장들이 파업으로 문을 닫게 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도 끝났습니다. 윌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을 계속합시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파업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18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자 미국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919년에는 최대 2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나 정육업 종사자, 열차 운행 기술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업에 동참했고 조선소와 신발 공장, 전화 회사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해왔던 목표도 바로 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좀 더 큰 변화를 원합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미국의 경제체제 자체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정 민간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가 열차 운행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석탄 광부들 역시 정부가 석탄 산업을 영구히 통제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미국의 경제체제 자체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곡물 재배주들도 농민 20만 명이 주요 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자유로운 사업의 본고장이라고 믿어온 전통적인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시위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는 노동조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전통적인 평범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혁명의 직면에 있다는 생각은 미국인들을 두렵게 했고, 실제로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퍼질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미국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1919년에 일어난 몇몇 사건은 마치 마음속 두려움의 불씨가 기름을 쏟아부은 것처럼 미국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동부 조지아주의 한 상원의원 집에서 폭탄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의 최고 법 집행 책임자인 미첼 파머 법무부 장관 집 현관 앞에 누군가 폭탄을 터뜨리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의 파업이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장은 경찰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파업에 들어갔고요. 심각한 사회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찰이 파업을 하다니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보호에서 벗어난 틈을 타 집이고 가게고 도둑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죄다 훔쳐가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해도 파업 중인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해 줄 리가 없으니 정말 속이 탑니다. 도둑이 가게를 털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주정부에서 경찰이 대신해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켈빈 쿨리지 주지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소집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한 결과 경찰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찰관 대부분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미국인들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노동조합과 극단주의자들에게 향했고요. 많은 미국인은 이들이 혁명을 계획했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인들은 극단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력한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색공포로 불리는 이 작전의 앞장선 지도자들은 미국인 수천 명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진심으로 혁명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외국인들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이한 미국의 변화와 사회적 불안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출신 지역도 다르고 사는 곳도 여러 다른 도시에 떨어져 있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폭력을 당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부 뉴욕에서는 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신문사 사무실을 공격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은 갑자기 신문사에 들이닥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무실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워싱턴주 센트럴리아시에서는 노조원들과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렬한 싸움을 벌여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 극단주의자로 몰려서 비난받고 목숨까지 잃다니 미국의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 시기 미국의 일반 대중의 감정은 노동조합과 정치적 좌파에게 불리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ird, 새와 관련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e's always letting them see firs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He's always letting them see first.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것을 먼저 보게 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의 새끼리 무리지어 다니죠. 유유상종입니다.
Have you ever observed tha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새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In other words, people who are similar become friends or do things together.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합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나는 그들이 보스와 동의할 것을 알아요.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아마도요. 유유상종이죠.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보겠습니다.
You are early.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You are early.
일찍 나왔네요.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죠. get이라는 단어 대신 catch를 써도 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are early birds.
나와 함께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형,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They believe that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믿죠.
They think that a person who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for work has the best chance of success.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Hey, I nailed both of them.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Hey, I nailed both of them. 나는 두 가지를 다 해냈어요.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맞아요. 당신은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세가 꺾이다, 활동을 제약하다, 통제하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Everyone in my office works hard.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But some people have had their wings clipped.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받습니다.
Their jobs have been limited.
그들의 작업은 제한됐습니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날개를 자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수풀 속에 있는 새 두 마리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This means you should not risk losing something you have by trying to get more of something you do not have.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이 뜻은 불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잡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지금 확실한 것,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고 만족해라. Bird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